유다의 배신으로 주님께서 팔리실 것과 또 사랑하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 그리고 믿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큰 근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실로 충격적인 말씀들이었고 제자들의 마음을 근심케 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 14장에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근심에 휩싸여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근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매우 유익한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영적인 삶들을 돌아보면서 근심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런 근심은 매우 유익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근심도 있습니다. 세상 근심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세상의 일들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그 미래의 일들 때문에 근심에 쌓이고 불안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의무들을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미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쉴 새 없이 휘몰아치는 파도처럼 근심과 불안과 절망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영혼의 문과 같아서 견고한 성의 그 문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중세 시대에 그 튼튼한 그런 성들을 쌓지 않았습니까? 튼튼한 성이 있을지라도 문을 잘 방비하지 못하면 쉽게 원수들에게 공략당하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이 근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세상의 그런 온갖 뉴스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 종일 쓸데없는 그러한 근심 때문에 휩싸여서 하루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처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묵상되기 시작하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소란스러울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고요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특별한 돌보심을 받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일의 결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모든 일들을 다스리는 것 같고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모든 결정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악의 무리들이 세상에서 온갖 악을 일삼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한계를 결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욥의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사단을 시험하지만 사단이 욥을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사단은 욥에게 불과 같은 시험을 가합니다. 그의 모든 재산들을 빼앗고 그의 아들들, 딸들을 취하여 가지요. 그래서 욥은 고통과 비탄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사단은 욥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생명을 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범위를 사단은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섭리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돌보심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지만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보호를 받는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의 삶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선지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라고 하는 새를 사용하십니다. 이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선지자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데, 여러분, 까마귀는 자기 새끼들도 잘 돌보지 않는 몰인정한 새로 잘 알려져 있죠. 하나님께서 하물며 까마귀조차도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면 왜 다른 많은 방편들을 사용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신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성탄이 가까우면 이 마리아와 요셉의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이제 설교를 듣게 될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후에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애굽으로 피난 생활을 해야 했는데, 가난했던 그들이 먼 곳까지 여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필요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먼 곳으로부터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먼 곳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을 보내셔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하죠. 굉장히 비싼, 값비싼 그 예물을 드리게 하시는데, 바로 그 예물을 팔아서 먼 애굽까지의 여행하는 경비와 또 피난 생활의 모든 필요한 경비들을 친히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내일의 일,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근심하며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함으로 감당했다면 우리는 미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2절에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정해진 삶들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수고로운 삶을 끝마치는 날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 피곤한 삶을 다 끝마치면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그 마지막 날이 잃어버리는 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을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돌아갈 이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근심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일들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과 염려를 기울이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이해하는 정도도 지극히 미미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할지라도 한두 마디 이외에는 더 이상 설명할 그런 말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본향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소개하시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반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다 원하실 것입니다. 먼 타양에 와서 먼 미국까지 오셔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이 계신 그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그 돌아가는 그 순간을 고대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반겨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곳, 우리를 반겨주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잠시 여인숙에 머무는 것과 같은 것이고 천국은 우리의 본향으로서 영원히 거할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터가 있는 성이라는 것은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 견고한 그 성을 바랐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는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곳의 터전은 영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집도 낡아서 이제 허물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장차 오는 그 도성은 영원한 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위로와 감동을 주게 됩니다. 다가오는 세상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할 곳이 많도다. 수많은 세대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술을 헤아리기 어려운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완고하게 복음을 거절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제외하고서 모든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거할 충분한 그런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은 즐거운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변화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는데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는 것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산 아래로 내려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리고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잠깐 보았을 뿐인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도 그들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한 그 그림을 연상케 하는데 아이들만 남겨두고 잠시 집을 떠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어머니가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감과 근심에 쌓여 있는 아이들이 울먹이며 어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너희들 주려고 새 옷을 사러 잠시 장에 갔다 오려고 해. 엄마가 새 옷을 사가지고 금방 올 거니까 울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 집을 떠나는 어머니.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울음을 그치고 엄마가 새 옷을 사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그 기쁨을 가지고 엄마를 기다리죠. 뭐 미국 사회는 물질이 너무 풍부하니까 이 새 옷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없잖아요. 가난하고 어렸을 때에 1년에 한 번 새 옷을 입을까 말까 하는, 제가 어렸을 때도 설날을 기다렸는데 설날이 되면 새 옷을 입고 시골에 가는데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새 옷을 입고 와이셔츠와 바지 다 새 옷을 입고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 할머니가 계신 집에 내려간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 여행은 힘들지만 새 옷을 입을 욕심에 그 추석 설날을 기다렸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엄마가 이제 새 옷을 사가지고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인데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며 4절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어디 가는지 알잖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있는지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당한 것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미래의 내일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수고로운 그 삶이 끝마쳐지는 그날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반겨주실 그 본향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육체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육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신 인성과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신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벌써 재림 예수가 오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영적으로 임하셔서 이미 오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성경을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우주적으로 모든 민족이 다 볼 수 있도록 전 우주적으로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렇게 어디에 한 지역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목도할 것입니다. 한편의 사람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인류가 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만 경건한 사람들만 재림하시는 예수를 맞이하여서 그렇게 이미 오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한국에 굉장히 많죠. 100명이 넘을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진을 봤는데 100명이 넘는 재림 예수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요? 그때만 해도. 그것은 다 거짓이고 사단에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주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리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초림 때와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가 죽은 자와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존귀와 영광과 권세에 압도되어서 그는 땅에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두려움에 떨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가지신 그 권세와 그 존귀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멸시하고 자신들이 조롱하고 자신들이 박해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멸시한 그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라니. 그들은 통곡하며 두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큰 기쁨이요 자랑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섬기는 주님이 선한 목자께서 얼마나 영광과 존귀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 그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몸의 구속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몸에 남아있는 모든 죄가 다 사라질 것이고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고 또 내일의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고 염려하려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사람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그 소망조차도 장차 다 헛되고 거짓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망들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이 소망의 실체를 친히 경험하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부유함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건만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그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서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소망이 없이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영원한 그 복락이 있음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